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를 고쳐주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심한 말로 비방하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려 시도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여러 말로 기도하지도 않고 간결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여 그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폭을 넓혀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를 위해서 비는 것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그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실망했고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자칫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 어려움을 당할 뻔한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가난으로 향해 나아가던 행진이 멈추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 고통을 끼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그를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또 어쩌면 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도를 꼭 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 읽었던 주여 그를 고쳐주소서라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 아침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주여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속죄 제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중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 속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말씀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이웃적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라고 자기 영혼의 새롭게 됨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고쳐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된 노아 홍수 때의 그 말씀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죄악상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악할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 행위 자체가 선하게 나타날 리가 없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일 뿐이었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은 그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생활이요 삶의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으면 아무리 교양과 교육으로 덧칠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아무리 굳세게 가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병들어 있고 부패해 있는데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치유되고 고쳐지기 전에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지식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라고 해서 악한 것이 없었겠느냐.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도 더 고도의 지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식의 타락은 인간 사회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만큼 위험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영혼이 고쳐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식의 발전이나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개선이나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치유가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의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민족 단위이든지 국가 차원이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전체가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관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공동체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27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개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기 4장 27절 말씀 이하의 내용과 거의 병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 그런 제사들과 달리 속죄 제사는 내 영혼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속죄 제사는 그냥 양 잡아서 피 뿌려 제물 바친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 과제가 몇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는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았을 때나 이루어진 결과를 보았을 때나 언제든지 현상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는 죄인됨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시 자기를 보는 눈이 밝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어찌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튀는 잔 볼 줄 알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분별력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지적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주장하는 바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의 죄를 통절하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다가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선생 예수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질 때 자기를 보는 눈도 밝아지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미친 사람처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광분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죄인됨의 실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깊은 자기 영혼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존귀하고 의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줄 알아야 진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맑고 정직한 눈으로 자기를 살펴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는 속죄 제사는 그냥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흠 없는 제물이라는 단서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죄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도 되고 제물의 크기나 종류는 관계없었지만 그것이 송아지이든 염소이든 양이든 공통된 조건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 이 모든 잘못이 내 책임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간다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생명은 오염된 생명이기 때문에 오염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것으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과 염소를 상징으로 깨끗한 동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흠없는 제물이 자기를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영혼이 참으로 정결케 되는 온전한 흠없는 제물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 난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요 축복이며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신 흠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고쳐져야 그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도 고쳐지게 되고 사상도 문화도 예술도 다 정결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될 수 있을 터인데 영혼이 정결치 못하니 어느 것도 형통하지 못하고 어느 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하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고쳐져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축복들을 선물로 담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가운데에서 그릇의 비유를 자주 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깨끗한 영혼이 되어라, 깨끗한 중심이 되어라 하고 권고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혼의 그릇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해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영혼의 정결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기획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폴란드를 찾아가고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서 수상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세계가 너희 잘못했다고 외쳐도 끝까지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버텨내는지 정말 이상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마음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진심 어린 우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회개하는 것에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자백하기보다는 할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것을 절대로 입에 잘 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종교 문화의 바탕에서부터 그런 정책적인 결정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친숙해야 합니다. 회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회개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용서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만큼의 경력도 이런 직분도 있으니까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씻은 사람도 날마다 손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에게도 저와 같이 목사의 직분을 꼭 매일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회개는 매일 필요합니다. 회개에 주저하지 않고 회개에 인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깨끗한 그릇된 내 영혼 속에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여러 보화들을, 하늘의 여러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영혼이 고쳐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자기를 깊이 살피어 성찰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못할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어떤 장애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혹 어떤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믿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뿐입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속죄 제사 드렸을 때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송아지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하소라고 겸허히 기도하면서 제물 바쳤던 그 시절 그 성도들의 심정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를 용서하소라고 간구하시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